할렐루야를 부르면 다 일어나야 되는 게 예언인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앉아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23장 4절 그다음에 2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으로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레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계속해서 24장 1절에 3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밧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2000년 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정은 험난했고 물까지 바닥이 났습니다. 병사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헤맸으나 겨우 한 잔의 물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잔의 물을 전해 받은 대왕은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 외칩니다. 드디어 수원을 찾았다. 계속 전진하면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리고는 병사들이 어렵게 구해온 물을 과감하게 땅바닥에 뿌려버립니다. 순간 침묵이 흐르는 것 같더니 곧이어 지축을 흔드는 환성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그의 말 한마디와 카리스마 넘치는 행동은 병사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한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실 병사들은 아직 수원을 찾지 못했었죠. 그러나 대왕의 모습에서 수원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수원을 찾았다 외치는 대왕에게서 승리의 수원, 승리의 물줄기를 찾은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불굴의 희망을 소유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면서 세 왕을 거친 제사장인데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유다 왕들 계보에 어떤 시절에 섬겼는지 스크린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예, 우리 왼쪽이 유다 왕 왕국 오른쪽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서부터 다섯 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 세 왕 시절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옆에 보면은 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달랴는 국악이 아니라 극악입니다. 요아스는 선. 이것은 주관적 평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참고는 됩니다. 자, 아하시야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하시야가 여덟 번째 왕이고 아달랴가 아홉 번째 왕인데 사실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어머니가 왕이 됐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표현은 그 다음입니다.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들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왕이 된 후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의 자녀들, 자기 손자들까지, 친손자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손자들을 죽이고 아들에 이어서 자기가 여왕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 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사실을 알면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달랴는 사실 북왕국의 사악한 왕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 하면은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을 모함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를 모함시킨 다음에 돌로 쳐 사형을 시킵니다. 이 일의 총 기획은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어머니 밑에 딸이니 얼마나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궁금해지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아달랴가 남왕국의 왕족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략결혼. 이 당시 북왕국이 강대해지니까 아하시야의 할아버지가 북왕국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예를 든다면 남한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북한 주석의 딸과 결혼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지파 남왕국이 쉽게 멸망할 리는 없죠.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복잡한 족보 그만두고요. 요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하스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누가 숨기냐면은 배다른 공주 여호사부앗이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몰래 숨깁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야말로 다윗의 피를 가진 바로 그 손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간 아달랴가 남왕국의 여왕이 되었고 이 동안 여호와스는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북한 주석의 딸이 남한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년도 아니고 6년간 만일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몇 년 동안 더 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윗 왕국은 멸망한 셈입니다. 6년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은 사라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여호야다는 한 살 난 아이를 아내와 함께 숨어서 키웁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아이가 아차하면 아달랴 앞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살 난 아이 뭘 합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전이라도 그렇지 알지 못하는 아이 소리가 들리면은 아달랴가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최근 읽었던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지진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인용했던 책인데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재를 찾고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 번, 열 번쯤은 뒤진 것 같습니다. 서재에 들어갈 때 찾아보고 나올 때 찾아보고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다 지났으니까 내년 사순절 전에는 나타나겠지 단념합니다. 단념하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니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념하고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귀가한 후에 또 서재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나절을 보내고 서재에 들어가는데 책받침 위에 책받침대 위에 점잖게 자리 잡고 있는 성경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생각이 스쳐가는데 성경책 아래에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드니 그 아래 얌체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받침대 아래를 제가 몇 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성경책 밑에 있으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틀 만에 찾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책이 숨으려고 해도 뜻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이틀 만에 탈로가 난 것입니다. 아달랴도 요아스를 찾으려고 무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요? 한편 여호야다는 6년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23장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1절 시작 부분을 보면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7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달랴의 통치가 7년째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죠. 3절 4절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는 한순간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그는 확신 가운데 선포하죠.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이에 여호야다의 명령을 듣고 추종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곧이어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물을 땅에 부으면서 수원을 찾았다 외쳤을 때 모든 병사가 환호했듯이 여호야다가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외쳤을 때 모든 따르는 자들이 환호했던 것입니다. 6년간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외침으로 한 나라가 부활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인하여 한 나라가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외침도 한 나라를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과 여호야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자신이 생길 줄로. 사실 여호야다의 외침은 알렉산더 대왕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왕은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아마도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카리스마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놀라운 카리스마를 안고 태어난 왕입니다. 반면 여호야다의 카리스마는 좀 다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약속을 믿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년간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카리스마가 된 것입니다. 그가 외쳤을 때 한 나라가 부활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믿음으로 우리도 카리스마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부활의 아침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 저는 확신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믿은 만큼 놀라운 약속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주님이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친히 우리가 그보다 큰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믿으십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계속해서 믿으십시다. 우리는 그만큼 카리스마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천천히 늦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카리스마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감사한 것은 새로운 두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현재 프랑스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2%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끝없는 외침일 줄 압니다. 아울러 오랜만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비전 출입을 떠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끝없이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삶일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큰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2세기 중반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온 나라의 신자들은 투옥, 고문,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집사였던 쌍투스도 체포되어 그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당했지만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관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짧은 대답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의 다른 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가 말문이 막히거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며 그를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카리스마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후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외침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세상을 향하여 카리스마를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외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 저희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세상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년, 2년, 5년, 6년,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없이 믿음 가운데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